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에 이처럼 저희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아버지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또 하늘아버지 아들 딸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공부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단락을 끊어두었었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3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2부가 4장 12절에서 9장 34절까지인데 그 이제 3부로 들어가면서 9장 35절에서 38절까지는 이 부분은 2부까지의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3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까? 미국 이 컨티넨탈로 치면 컨티넨탈 그 디바이딩 포인트 있잖아요. 락키 마운틴에 가면은 그 디바이딩 포인트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흐르거나 왼쪽으로 흐르면 하나면 리오그란데로 가고 하나는 콜로라도 리버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이 디바이딩 포인트가 여기 온 겁니다. 예수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사역에 대해서 갤릴리에서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는데 효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3부에 이 설명을 하시고 나서 10장에 들어가서 12 제자들을 사도로서 apostles는 그릭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뜻은 being sent out, being sent,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되죠. 예.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분들을 이제는 갤릴리와 주디아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빌리지는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북쪽하고 중간하고 남쪽인데 남쪽에 이제 이두미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주디아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갤릴리입니다. 그리고 네 개를 나누는데 아래쪽에 이두미아는 아무래도 다른 피가 섞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즉 큰 집 이돈, 이돈이 큰 집이에요. 이슈마엘이 아니야. 이소, 그 제곱의 형님, 그 자손들이 많이 있는 쪽이 바로 이두미아고, 그 다음에 주데아, 제루살렘이 있고, 그 세 번째가 세메레예요. 세메레는 또 주이시 플러스 아시리안 제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와서 거기다 이미그런트 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나온 믹스트가 바로 세메레탄이에요. 그리고 그 위가 갤릴리다. 여러분들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지도에는 디비전이 내강이 돼 남쪽에서 이두미아, 주디아, 사마리아, 갤릴리. 예수님은 갤릴리에 있던 조그만 산에 있는 도시 나조렛에서 사셨으니까 거기서 산에서 이제 쭉 동쪽으로 한 20마일 내려가면은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가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3부에서는 드디어 12 제자를 보낼 때 갤릴리 전체 주대아까지 다 가라. 그런데 사마리아는 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는 믹스드 블러드니까 퓨어 주이시에게만 찾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의 스트래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액체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누구에게만 갑니까? 디아스포라 로마 엠파이어 흩어져 있는 주위시에게만 먼저 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위시들이 리퓨즈 막으니까 나는 from now on 이제부터 나는 알고 젠탈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파슬 피로는 여전히 주위시 크리스천들에게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했던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주로 모조리티는 주위시 크리스천에게만 합니다. 예. 더군다나 신약성경 하나 전체가 히브리가 뭐예요? 주위시의 히브리. 그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올 테스먼트와 다른 게 뭔지를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설명해 주는 편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서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끊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도로 해서 보내면서 설명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 23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 9장 35절에서 10장 23절까지 시기방향으로 한 사람 2절씩 읽으면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12명을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70명 이상이 있었잖아요. 뽑아서 사도라 이름을 붙여줬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12 사도들의 이름이 조금 나오고 그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미션 트립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인스트럭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들 이름은 저희들이 다음 3주 후에 또 공부를 할 시간이 될 때 공부를 하겠는데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에 나왔었나요? 너다니엘이 빠졌죠. 그죠? 너다니엘이 그 처음에 인너 그룹에 여섯 명의 그 사도들 중에 하나인데 필립, 나타니엘, 피터, 앤드류, 제임스, 그 다음에 존 이렇게 여섯 명인데 이게 바로 솔로미가 바로 나타니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표시를 해서 나타니엘을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순서대로 지금 제일 예수님과 가깝던 사람들 두 명씩 페어로 이렇게 이름이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가로딘, 이스케리오딘, 주다다 배반할 사람 맨 마지막에 있네. 그리고 그분들이 받은 인스트럭션 중에 좀 특수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죽은 사람 살리는 파워도 줬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가로딘 주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까?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걸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파워풀한 아이티너러의 프리처가 있다. 순회 선교사가 있다. 오늘 아침에 뭐 텔리벤젤리스트들이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뭐 악한 영도 쫓아내고 그런다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외에는 아무리 그 미러클 워커들이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세이턴도 그런 것은 다 흉내를 다 내니까요. 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데 그 아포지션이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인텐시티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건 스트러글이다. 투쟁이다. 9장 35절부터 16장 12절까지가 이제 그 3부가 그 내용들입니다. 기자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 책의 2부에서 4장 12절에서 9장 33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이시 가운데 하신 그 제너럴 공사역을 다 적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인들이나 미러클들에만 놀랐고 어텐션을 가졌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만큼 라이프가 지쳤다는 거죠. 당장 먹고 마시고 이거 안 해주면 메시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한테는. Very, very short-sighted이죠. 그런데 이제 마틴은 책의 3부, 오늘부터 우리 공부한 3부에서 그 unbelief가 가득 차버린 이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public ministry를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커버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예수님에 대해서 unbelief하고 rebellion도 커져나간다는 것이 적어가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 걸쳐서 예수님께 대한 믿지 않은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에비던트하다. 그리고 fierce해지고 더 거세져가는 것도 나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로 점점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얘기를 하셨어요. 1번. 예수님께서는 직접 갈릴리 모든 지역과 그 비욘드도 리전까지 가버렸어요. 가보았는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사는 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그 업테인한 게 뭐냐?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스피리추얼 뱅크럽시,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그 first hand experience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체험을 하셨어요. 이번 기자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영적 그 컨디션, spiritually destitute하고 devastating한 그 상태를 구약에서 자주 표현된 모습으로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7절 그리고 시편 80편 1절 이 두 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도담아 이도담 눈한테 가세요. 그건 녹음 안 됐어요. 내가 껐어요. 오, 녹음이 됐네. 눌러도 이게 스탑이 안 됐네. 뭐, 히스토리컬 모먼트.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 두 개의 그 adjective, 동사, 형용사를 써서 예수님이 first hand 그 직접 체험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피리추얼 컨디션, 영적 상태가 이 두 가지였어요. 지쳤고 이제는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어서 잡아먹힐 것만 기다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그렇게 파워풀하게 움직였습니까? Unclean spirit, diabol. 이 데벌의 미니언, 쫄개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휩쓸고 다녔잖아요.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 페이지 4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에 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마음이 아팠어. 우리 그랬죠. Compassion. Passion이 아프다는 뜻이었잖아요. 예. Compassion이에요. 아픈 걸 나도 더해서 같이 아프다. 연민의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자기들이 데베스팅이 한 것은 백성들의 잘못이지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9장 34절까지 봤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인도 일으키고 미러클 일으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거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만 생각하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노하고 거절한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guilt, 죄책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목자로서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것을 마태가 자세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 그것을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그 시를 누가 썼던가요? 다윗왕이 썼어요. 다윗왕이 왕이 되기 전에 청소년 때 직업이 뭐였어요? occupation이? 예, 셰퍼드였어요. 예. 이분은 자기 경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게 훈련이 돼서 양이 곰의 입에 들어가거나 사자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가서 사자 입을 손으로 잡아서 찢어 죽이고 양을 건졌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자기가. 킹 솔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골라다하고 싸우러 자기가 가려고 할 때 자기가 그냥 insignificant,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조그만 청년이 아니다는 것을 왕에게 설명할 때 그래요. 내가 아버지 양들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서 죽이고 양을 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목자의 모습이죠. 자기 목숨까지 걸어놓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게 type of coming true king of the Israel.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심을 킹 데이빗이 그 타입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 킹 소울은 그 타입의 역할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great shepherd라고 했어요. 대목자장.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여기에도 마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5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또한 이 백성의 영적으로 뱅크럽트한 것을 깨달아서 정확하게 보기를 명령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 파산 상태를 이스라엘 전체 전반적으로 general sin이 그래요. spiritually bankrupt했다는 것이 harvesting an opportunity라고 봐야 된다고 명령을 한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opportunity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달아서 추수를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잖아요. I'll make you fisher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데 사람 낚는 것이 추수하는 harvest하는 일꾼 레브로들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합니까? 하베스트의 오너인 로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거둘 거 너무 많은데 일하러 갈 사람이 적으니까 주인에게 간절히 기도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출소한 일꾼들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추수의 주인 되신 분께 제자들이 직접 간절히 기도해서 추수하는 그 responsibility를 잘 carry out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추수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앞으로 오게 될 추수가 끝나면은 그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메시아의 나라의 accomplish,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야말로 추수하는 일을 하는 일꾼들인데 그 책임을 일꾼들이 가지는 게 아니고 추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추수하라 명령받은 우리는 사람이 모자라고 출소할 것 많을 때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해라. 더 일할 추수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 기도의 대답이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gospel preacher, proclaimer, gospel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자기 life vocation을 자기 직업을 가집니다. 일꾼들이 직접 되어서 그 필드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건지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따라서 추수하라고 뽑힌 제자들이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야, 추수할 것 많은데 우리 사람이 너무 없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추수한 명령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추수를 잘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모자랍니다 하고 알려주고 더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 말은 추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어파슬들이나 그 후에 모든 추수에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힘도 없고 means, tools 그것도 공급을 받아야 된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sovereign power 절대 주권적인 힘에 있다는 것을 인정이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습관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가장 하나님의 파워가 잘 드러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만으로서 이펙트 효과를 내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그 소리에 뭐가 움직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힘이 가서 사람의 영혼을 처음 창조하듯이 재창조로 바꿔놓으시니까요. 몇 개절 안 되지만은 4절밖에 안 되지만은 2부를 정리해서 3부로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열두 제자들을 사도로 뽑아서 보내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들도 체험하고 예수님 자신도 더 그 아포지션이 투쟁이 강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3부 전체 16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질문이 할 이야기 있습니까? 생각할 점은 이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duty. What is my duty냐? 내 책무가 무엇일까?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그런데 했을 때 나의 콜링이 나의 자리에서 불러서 하라시는 게 뭔가? 그건 선행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내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추수의 주인 대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우리를 추켜 세울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리플렉션, 반사를 해야 돼. 리플렉션은 디플렉트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할 이야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배반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방인인 저희들에게도 이 영생의 복음이 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 감사하는 봉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추수하는 필드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보내신 아버지를 향한 완전히 의지하는 삶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